전에 어떤 교회에 임직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는 목사님께서 충성된 직분자가 되는 열 가지 비결 제목으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열 가지를 잘 기억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하려고 해도 열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몸으로 익혀서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될 수 있겠나. 열 가지는 너무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에 이 내용 전체를 몇 가지로 압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대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두세 가지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기억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넘어서면 일단 기억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십계명을 다 암송합니다만은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 계명을 딱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명령을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바로 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간단한 법은 고조선 때 팔조금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국사책에서 다 배웠습니다. 여덟 가지 금지조항이 있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남아있다고 하죠.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셋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값을 내면 속죄할 수 있다. 간단하죠? 그런데 갈수록 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있다는 사인이죠.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의 원칙이 간단 명료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 세월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쳐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는데 적을 정탐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나서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뒤로 물러섰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다.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의 생활 38년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2장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방향을 돌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죽음의 광야를 뚫고 가데스바네아까지 왔는데 진격을 못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죽음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광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냈느냐? 1절 끝에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여 광야를 두루두루 뺑뺑뺑뺑 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방황을 했는가? 이 1절에 말하는 오래라고 하는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의 기간을 가리키는가? 37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38년 중에서 37년을 정처 없이 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 40년 중에 약 37년간의 역사 기록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1, 2년 동안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과정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걸려서 간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38년을 광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의 38년 중에 37년의 기록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의 기록이 등장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오래돼서 38년간 뺑 37년간 이제 정처 없이 돌았어. 이제는 오래됐으니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마지막 1년의 기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장에서는 38년의 이야기를 다 다루지를 않고 마지막 최근 1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1년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첫째는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에돔 지역을 절대로 침공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에서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에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과도 싸우지 말고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롯의 후예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세 번째는 19절 말씀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신명기 2장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쟁론입니다. 전쟁론. 어느 나라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 전쟁에 대한 대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론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론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와 왜 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싸울 때는 어떠한 전략과 작전을 갖고 싸워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두 가지 주제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엄청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넉넉히 이길 만큼 힘도 있는데, 저걸 먹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쳐들어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적들이 너무 강하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취하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았더니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6절과 37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은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얍복 강가에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안 된다고 금하신 곳은 절대로 갈 수가 없었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싸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라와 싸우라는 거요? 또 어떤 나라와 싸우지 말라는 거요? 내 눈에 이익이 될 것 같고 성공 가능성,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고,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복하고 금하신 땅은 접근하지도 말라. 이게 싸움의 대상에 대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인가? 싸우는 방법은 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적을 잘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준 나라를 향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싸우는 방법은 내가 다 알려줄 것인데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쟁론의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첫째 원칙이 뭐예요? 허락하신 나라는 점령하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접근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싸우라? 내가 가르쳐주는 그대로만 싸우면 모든 전쟁은 다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가? 아무리 전략을 짜도 방법이 없습니다.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주셨는가?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소리를 지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300명만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무장시켰느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 들고 적진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도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 적들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주변의 연합군들이 너무도 많이 쳐들어와서 왕은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면은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워서 감사 찬송 부르며 적진으로 진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찬양대가 찬송하며 적진으로 나아갔는데 적들이 스스로 무너져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시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안 돼.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더니 다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1년 동안 몇 가지 전쟁을 통하여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 예행 연습을 하고 나서 모세가 그 예행 연습의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스 하면 되고 하나님의 노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얼마나 강한가, 저 땅이 얼마나 옥통과 박통과 탐이 나는가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담대하게 나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고 주지 않았다 그러면 미련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욕심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공식이 두 가지인데 그것도 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로 딱 줄였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전쟁론의 결론입니다. 주시면 받고 내가 불렀으면 대꾸를 이제 붙여야죠. 주시면 받고 이게 원칙이라는. 근데 이것이 전쟁에만 해당되는 거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전쟁이에요. 전쟁에만 이 공식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만 지키고 살면 인생이 쉬워지고 필요 없는 에너지가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은 해야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대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은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커다란 대추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거기서 무엇을 하시오? 그랬더니 그 누워있는 사람 하는 말, 나는 가만히 누워있어도 떡이 생기는 팔자라오. 그래서 이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오. 그러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가 그래 많이 드셨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내 입으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팔자가 그렇다고 해도 머리에 쓰고 있는 가시라도 벗어서 몸 위에 올려놓고 대추를 모아야지. 그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소? 꾸짖고 길을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기도할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개념이었거든. 근데 그 말을 다시 뇌까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아, 간단하구나. 정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되든 절대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는데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아무리 많은 대안을 내놓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고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 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되도록 기필코 되도록 만들 거야 하고 전문가를 갖다 붙인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스 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용기를 내서 취하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은 미련도 갖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되게 하려고 근심하고 애쓰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스인지 논지를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일단 내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내 현실을 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와 노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한다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 식으로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거니와 너에게도 너무 힘들고 결국은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스와 노에 대하여 바로 예스 노를 못하느냐? 내 욕심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했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고통이고 아이에게도 고통입니다.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수에 대하여 아멘하고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와 노에 대하여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싫거든요. 그러나 주님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무리 탐이 나고 하고 싶어도 금지하시면 미련을 버리겠나이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허락하신다면 달려가겠나이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뜻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야곱이란 사람 아시죠? 도망을 쳐서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데, 아, 그 집 딸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바로 이 여자다. 이 여자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에게 뭐라고 했느냐. 라헬을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머슴살이하여 이 집에 봉사할 테니 그 대가로 딸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보니까 야곱은 능력 있는 목자예요. 좋다.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7년 동안 봉사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밤중에 결혼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야곱이 삼촌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반은 웃으면서 말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부터 보내는 게 관습이라서 절대로 동생부터 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가 정 라헬을 원한다면 다시 또 7년을 머슴살이 해라.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랬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노였는데 나는 예수야. 곧 죽어도 라헬이야. 라헬 아니면 안 돼. 그래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리고 두 자매를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 두 자매 사이에 질투가 생겨나고 그 각자의 몸종들을 또 아내로 얻으면서 네 명의 여자로부터 12명의 자식을 낳고 이 자식들이 평생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도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마지막 유언,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다오. 한평생 살아보니 내가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레아가 나의 진정한 여인이었다는 것, 죽으면서 깨닫습니다. 글쎄 우리는 모르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면 어떤 인생이 됐을지. 그러나 교훈은 분명하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스와 노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필코 얻겠다고 에너지를 사용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불행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련도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주님 앞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담대히 나가서 취하겠으며 허락하지 않았다면 미련도 없고 쳐다도 보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예스와 노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인데 우리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을 얻으려 하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단한 전쟁의 원칙, 인생의 원칙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은 감사히 받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욕심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잘 살았다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겠습니다.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